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반갑습니다. 마중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자매님, 은미자매님이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수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구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그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트 홉스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곧바로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이자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뜻해요.
네, 그럼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한 외교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반영하는 태도라는 말씀이시군요. 다윗이 적군이었던 왕의 아들에게까지 헤세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제관계는 전쟁과 동맹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이익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나하스가 다윗에게 보여준 호의와 선대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기억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듯이 다윗도 인간관계 안에서 언약적인 신실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도전이 됩니다. 저는 받은 은혜를 빨리 잊고 섭섭한 기억만 오래 붙들 때가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어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제가 빨리 잊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 비슷한 감정이 생겨서 예 사이가 서로 멀어지곤 하는데 예, 또 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나중에 생각해 보고 또 반성을 하는데 그게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네 그런 일들이 또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잘못했으니 다가가야지.
너무 멋있네요.
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섭섭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에 중심을 두고 기억하고 관계를 이어가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 후에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사건을 시간적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헤세드, 즉 은혜를 베푼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오래 붙들고 그 은혜를 다시 실천으로 옮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전해주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위로하려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하려 온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요. 결국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모욕을 줍니다. 본문의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눈에게 말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다윗이 내 아버지를 존경하는 줄로 내게 영예를 베푼 줄로 여기느냐 하며 의심을 부추기지요. 히브리어로 정탐하다라는 단어인데 깊이 파고들어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뒤집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네, 수염의 절반을 깎는다는 게 그 시대에는 얼마나 큰 모욕이었나요?
네, 히브리 문화에서 수염은 단순히 수염이 아니라 남자의 명예와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강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든 것도 무척이나 수치스럽고 공개적인 모욕이죠. 당시 사회는 이런 모욕을 개인이 아니라 곧 그 사람이 속한 국가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윗의 사절들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왕국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모욕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윗의 사절단 입장에서는 나라의 얼굴인데 그런 굴욕을 당했으니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눈의 두려움이 은혜를 불신으로 바꾸었고 두려움이 은혜를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호의를 의심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눈의 불신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불신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파멸을 불러오지요.
네, 저도 제 안에 불안이 클 때 누군가의 선의를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요.
네, 맞아요. 그러다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잘 받아들이면 좋을 은혜인데 괜한 의심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게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은혜가 다가올 때 마음을 열고 의심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은 은혜를 가리고 은혜를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갈등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10장 7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둘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선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선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그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한우는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아람 군대까지 고용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전쟁으로 키웁니다. 대규모 연합군을 만듭니다. 작은 오해가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혜를 거절하면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평화를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그때 요압이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요압은 전술적인 지혜를 다 짜내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압은 매우 전략적인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행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강해지다, 굳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라. 는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신앙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싸울 때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무책임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감당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은혜를 붙들고 책임을 다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길입니다. 무책임한 운명론도 아니고 교만한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이 바로 요압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주세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바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군대는 패배 후에도 다시 모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그러자 아람은 두려워하면서 다윗과 평화를 맺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게 되지요. 이 장의 결론은 은혜를 거절한 암몬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욱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보호와 심판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군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고 거부하면 심판이 되는 거죠.
네, 은혜는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거절하면 심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움과 불신의 파괴력을 깨닫고 믿음과 실천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허위를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허위를 잘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주고 받는 것을 배우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줄 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힘을 갖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지 않고 받을 때 겸손하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감사히 여기면서 받는 것, 이 주는 법과 받는 법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도 그렇고요. 인생에서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 주고받음의 원리가 사실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는 것을 잘 줄 줄 알고 받을 때 잘 받을 줄 아는 것. 어디까지 줄 수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인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버지의 호의를 받았죠. 그리고 주려고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주었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짜자잔 주셨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의 인간의 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만큼 낮아지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식, 사랑을 주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 지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는 내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모양으로 너는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고 싶다고 해서 포장해서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때론 폭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주는 사람은 나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는 끊임없이 이 주고받음의 원리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호의가 호의로 전달되고 은혜가 은혜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저한테 사탕 하나를 주면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너무너무 단 딸기 사탕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이거 안 좋아해.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정말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겠죠. 그 아이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탕을 저에게 줄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받아야죠. 이건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사실 이 주고받는 것의 원리와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으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탕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서 받는 것. 그리고 저도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 제일 좋을까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을 선물하면서 이걸 읽으면 너의 인생에 정말 좋은 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주면 안 되고 지금 이 5살짜리 꼬맹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기 사탕을 구해서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주는 합당한 선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받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고받음의 상호성.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됨을 유지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세 분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에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줘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합당한 영광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고받음의 상호성이 결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는 어때요? 계속해서 깨어지죠.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영원히 사랑할게라고 약속했는데도 깨어지죠. 왜냐하면 잘못 줬기 때문에, 잘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호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암몬의 한눈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대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어른과 아이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모든 결혼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고받음의 신비, 지혜. 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는 이것이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호의가 호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조롱으로 오해와 조롱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더 선한 마음이 왜곡되거나 거절당할 때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몬 족속의 어리석음을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헛된 것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선한 의도가 때때로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와 또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줄 때는 받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오해가 생겼다면 용기를 내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주 안에서 담대히 서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한 것임을 믿고 맡기게 해주세요. 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늘 관계에서 실패하고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어리석은 길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그 안에서 영원히 형성되어가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주고 받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 삶에 주고받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중 식구들이 계시는 곳마다 사랑의 주고받음이 호의가 은혜가 은혜가 되고 호의가 호의가 되는 아름다운 생명의 숲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재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시간이 조금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네요. 네. 자, 그러면 지아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다니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했었는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조선에 있는 제 친구들과도 밥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북조선에 대해서 북조선에 있는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주는 일곱 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혹시 두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던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셨었나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왕의 신하처럼 보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아빠와 그 딸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어요. 아빠가 딸을 위해 선물을 사왔을 때 딸이 아빠가 아닌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아빠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표적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두 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자매님 말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인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면서 표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예수님 자체를 필요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제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두 번째 표적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한 풍경을 보게 돼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풍경을 보신 것 같나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었다고 하고 있죠?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가 연못가에 모여서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 성경책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성경책을 보면 자 방금 읽었던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서부터 또 4절에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에 자 어떤 표시가 있나요?
괄호 표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왜 괄호가 있는가면은 이 부분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일도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마도 민간 전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만 믿고 헛된 기대감을 품고 모여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특히나 아까 연못가에 모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했었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죠. 수많은 병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왠지 물에 들어가기 유리한 자리를 놓고 싸우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고 다른 사람 자리를 치우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끝없는 경쟁과 속임이 가득하며 또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곳.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조성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병 때문에 힘든데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견제해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혹 그 안에서 경쟁해서 승리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갔다고 한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해서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병에서 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전설에 불과한 말이니 아무리 경쟁에서 이겨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도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결국 오늘 말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왜 그렇게 경쟁하는 걸까요?
경쟁에서 이기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끊임없이 경쟁하며 견제하며 또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앞서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처럼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병자들과 지금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헛된 소망을 품은 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보통 어떤 대답이 돌아와야 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낫고 싶습니다.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대로고 좋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 것 같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연못에 먼저 내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병자는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번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 계속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38년 된 병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병자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에 일찍 도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잊은 채 나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뭘 바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물에 넣어주길 바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예수님께 구하는 걸 보면은 저도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로 구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도가 어쩌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과 똑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걸 구하고 있어요. 수많은 결핍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고 있다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제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예수님께 좀 더 본질적인 걸 구하고 치유받았어야 했는데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습득된 한정된 시야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대로 된 걸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정된 시야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병자의 대답에 상관없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인 오래된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 38년 된 병자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졌고요.
네, 그렇죠. 38년 된 병자는 비록 베데스다 연못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거두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응답할 때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누군가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9절 마지막을 보니 뭔가 또 분쟁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인 단어가 보이지 않나요?
암시적인 단어라고 하면 혹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굳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등장했네요.
네, 그렇죠.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막 38년 만에 침상에서 일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너 지금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유대인들은 정말 너무하네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면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없었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을 감시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유대인들은 침상을 들고 일어난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로하여금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한 이, 즉 그의 병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상상 이상으로 꽉 막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물었는지 부정적인 의미로 물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나를 고쳐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모른다고 잡아뗄 만도 한데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자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 것 같나요?
굳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박해받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질병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유대인들에게 넘길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해도 해도 너무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목사님.
자, 이 환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실제로 환자한테 찾아가서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알았던 걸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돼요.
38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2년 동안은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은 38년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이라는 기간도 거기에서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8이라는 숫자를 방황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겼어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 땅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오랜 방황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본문에 나오는 병자를 욕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긋지긋한 병상에서부터 일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었어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아심에도 결국 사랑하실 걸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고개가 숙여지네요.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배신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또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 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38년이나 된 병자를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가끔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본인은 이기려는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병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병을 고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르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너무 급하다는 생각에 그때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에 급급해서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북촌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주어진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